세상을 위한 복음의 전도 CGN TV. 빙하 시대, 지금 빙하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죠. 네. 영화들도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로 한국에서는 상영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아이스에이지라는 만화 영화도 있고, 자녀들이 뭐 빙하 시대 이야기 이제 많이 합니다. 메모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만년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만년전이란 말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찾아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왜 이 만년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빙하 시대하고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최근에 또 온난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여간 빙하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한 건 빙하는 지금 있습니다. 예, 남극하고 북극, 알래스카만 가도 빙하 만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빙하 위에 올라가 봤는데요. 현재 지표의 10%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민물로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빙하의 두께는 그린랜드하고 남극이 한 3,000에서 4,000m의 두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근데 이들이 모두 다 녹으면 지구 전체 해수면이 65m가 상승할 수 있는 정도니 뭐 어마어마한 물들이 지금 얼음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빙하가 지금은 없지만 빙하 지형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질학자들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제 전공이 지질학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빙하가 없었는데. 근데 지형을 보면 아는데 여기와 같이 빙하가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빙하는 고체잖아요. 예, 이 고체가 돌들 고체를 깨고 나가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깨고 나가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방향으로 뾰족뾰족해지죠. 이래서는 호른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빙하가 커다란 빙하가 이제 떨어지면서 움푹 파고 간 것 이런 것들은 그릇처럼 둥그랗다 그래서 우리가 서클라 그럽니다. 서클. 서클이라는 것도 비슷한 뜻이죠. 이런 건 지형도 있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계곡들은 다 V자 모양이죠. 그런데 빙하 이 고체가 기존에 있는 계곡을 끌고 나가면서 깎고 나가면서 양 측방 침식이 일어나서 U자 모양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데가 바로 잘 아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U자 계곡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옛날에는 지금은 없었지만 여기까지는 빙하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연결하면 이 정도는 빙하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북미를 보면 인디아나주 뭐 이렇게 중부 다 빙하로 덮였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캘리포니아 아 이제 요세미티 예, 거기가 이제 가장 남단이죠. 유럽도 빙하로 다 덮여 있었고 그 남쪽에는 이제 남극은 물론 다 빙하로 덮여 있었고 칠레 3분의 2까지 빙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호주 끝에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있죠. 이걸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보면 한때 700m 이상의 두께로 눈이 지표의 30%를 덮었던 적이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굉장한 거죠. 부피를 따지면 뭐 대단한 겁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눈으로 덤프됐다면 해수면이 낮아졌겠죠. 빙하가 쌓였으니까. 그러면 당시 120m의 해수면을 낮출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평균 두께는 대개 지금의 두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두꺼워도 지금 그린랜드 남극보다 더 두껍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빙하 시대는 빙하가 더 두꺼웠던 시대가 아니라 빙하 면적이 어땠던 더 넓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북반구는 평균 700m 정도로 덮었고 남반구는 평균 1200m로 덮였는 게 육지 한 3분의 1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냐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예, 이건 성경만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엉키가 난 겁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린 가시덤불과 엉엉키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린 심판 사건인데 그게 바로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8명한테 하나님께서 방에서 나오자마자 춥다 덥다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 날씨가 좋았냐면 추위와 더위,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어요. 우리는 언제 좋은 거예요?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중국말하고 영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좋았어요. 우리 언제가 좋은 거예요? 하여간 불편해진 거예요. 처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흩어진 나라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로마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흩어지면서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럼 말씀 그대로 창조자이신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경책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걸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 빙하시대라는 건 여기 어디 껴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보는 게 중요한 이제 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빙하시대는 언제일까? 자, 그럼 분명 빙하시대는 날씨도 추웠겠죠? 눈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것보다 눈, 추위, 얼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할 때가 나오는데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뭐 쭉쭉 얘기하면서 하여간 얼음하고 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눈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또 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스노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노우. 이건 이제 욥이 아니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얘기한 겁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한다. 눈 얘기를 또 해요, 이 사람도. 자, 엘리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게 들게 하느니라. 도대체 이 친구들이, 욥과 친구들이 왜 이 추위가 이렇게 타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 네.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욥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속에도 뭐가 있냐면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냐? 눈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또 얘기하십니다.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여간 추위, 얼음, 눈 얘기를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욥이 사는 곳은 우스라는 곳인데 이 우스는 뭐 지금 이스라엘 근처예요. 실제로 동방 사람 이 두 가지를 보고 우스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대개 에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살던 곳들은 대개 사해 남쪽 이쪽이 이제 욥이 살던 곳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할 때 요단강 얘기까지 하세요. 요단강이 창일할 때. 자, 이 얘기는 욥이 요단강 얘기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알거든요. 하여간 이스라엘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눈 안 오죠? 안 쌓이죠? 얼음은 더더욱 안 여는데 이때 왜 이들의 대화 가운데 이 눈과 추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빙하시대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빙하. 영어로 이제 glac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한자어는 빙하로 번역을 했어요.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천. 왜냐하면 실제로 얼음이 얼면 밑에가 이제 압력 때문에 녹죠. 이렇게 스케이트 타면은 스케이트 얼음 위에서 잘 나가지만 유리 위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압력 때문에 눈이 순간적으로 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중이 무거워지면 밑에가 녹아가지고 마치 흐르는 것처럼 약간씩 움직여요. 그리고 그 모습이 흐르는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로요. 그래서 빙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빙하는 먼저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아니면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예? 예. 이 세미나 하기 전에 잠깐 제 책을 본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눈이 쌓여서 된 겁니다. 99.9%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라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계속 쌓이면 압력 때문에 얼겠죠. 단단해지겠죠. 빙하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얼음이. 어쨌든 약간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당연히 추워야지 눈이 오겠죠. 그렇지만 아주 추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겨울 있죠. 이 정도만 돼도 됩니다. 녹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라 뭐가 많이 내렸던? 눈이 많이 내렸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이 추위가 아니라 어디였냐면 눈이 많아야 돼요. 춥기만, 만약 오늘날 날씨가 마이너스 40도가 됐다. 1년 내내 빙하 시대 오냐?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증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대기가 차가우면은 바닷물의 온도도 차갑게 되거든요. 증발도 같이 안 일어나요. 날씨만 춥다고 해서 빙하 시대 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온이 당연히 낮아야겠죠. 오늘날 겨울처럼. 근데 증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증발. 이 증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얘기한 먼저 정리 좀 하면 이 낮은 기온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다량의 증발 이 얘기 두 가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낮은 기온에 대해서는 거의 빙하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하나는 화산 활동입니다. 실제로 빙하 사이사이에는 화산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빙하하고 화산이 관련됐다는 건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이 타서 죽기도 바쁜데 덥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날씨가 상당히 춥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화산 폭발이 딱 터지면 화산재가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데 이 보이는 건 이제 제가 화산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에어졸, 연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99%는 다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들을 이 화산재하고 연무질들이 차단을 시켜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그 시애틀 근처에서 터졌던 1980년에 터졌던 세인트헬렌산입니다. 이때도 역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단되니까 굉장히 추워지죠 대기가.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면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떠 있게 되는데 얼마간 떠 있게 되냐면 길게는 약 3년까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정리한 것처럼 화산 활동, 화산 폭발이 터지면 화산재로 인해서 복사열이 차단되는데 전 지구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도 정도를 낮게 만듭니다. 자, 이런 예들은 이제 몇 번 등장했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예는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거로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인 탐보라 화산 폭발로 되게 봅니다. 1815년에 여기 나와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 부분에서 화산 폭발했는데 굉장히 폭발이 컸습니다. 자, 근데 이 화산 폭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화산, 탐보라 화산 폭발이 1815년에 일어났는데, 화산 강도가, 강도를 대개 지질학자들은 1도에서 8도로 잡는데, 그때 화산 강도가 7도였습니다. 아, 7도였는데, 그 다음 해인 1816년이 여름이 없던 해예요, 별명이. 어느 정도였냐, 미 북동부, 여기 이제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까지 사실 갑니다. 이때, 여름 기온이 5도였습니다. 5도. 굉장히 추운 거죠. 그리고 6월 달에 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교통이 마비되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추웠겠죠. 퀘벡시 같은 경우 6월 달 이렇게 더운 데가 아닌데 30cm 적설 날림을 내린 겁니다. 1816년입니다. 7, 8월에 농작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때 농작물이 아주 폭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록이 있으면 인슈런스가 생겨 들었는데 유럽까지 영향을 줬는데 당시에 유럽이 너무 추워가지고 남쪽으로 다 이주를 할 정도로 이때가 여름이 없던 해다 그랬습니다. 혹시 빙하 시대가 안 오냐 막 얘기가 나왔겠죠. 그때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탐보라 화산 폭발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상학자들은 탐보라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것 같지 않다고 봐요. 그때 이때 유난히도 몇 년 사이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면 1812년에 라서 프리엘이라고 하는 곳 중미죠 중미 화산 폭발이 터졌습니다. 같은 해에 인도네시아의 와우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아노 세지마 화산 폭발, 굉장히 큰 화산 폭발입니다. 이게 또 터지고 연달아서 메이온에서 1814년에 또 화산 폭발이 터졌습니다.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타한 게 지금 얘기했던 탐보라 화산 폭발. 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것이 공기 중에 누적돼가지고 이 추위가 왔을 것으로 다 얘기합니다. 자, 분명한 건 뭐예요? 대기의 기온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중요한 원인? 예, 바로 이제 화산 폭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말 빙하 시대를 일으켰던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 일반 진화론적 지질학자도 빙하 시대는 아주 최근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얘기할 때 최근, 왜냐하면 빙하는 다 어디 위에 쌓여 있어요? 지금 산들이나 지금 지형 위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빙하는 다 최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빙하가 깨고 난 아까 호론이라든지 그 유자 계곡 이런 것도 기존 지형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분명히. 자, 근데 그렇다면 그때 그 지형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화산 폭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미국. 사실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세계에서 지질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이제 미국이니까, 예,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된 거는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기존 지형 위에 화산재가 덮여 있는데, 우리 지질학자들은 어디서 화산 폭발이 터졌으면 그게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를 이렇게 트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거든요. 매핑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바크릭 화산재라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그 분화구가 여기 지금 제가 커서를 갖다 댄 옐로우스톤입니다. 옐로우스톤에서 화산 폭발이 됐는데 그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갔냐 하면 텍사스, 북미 거의 전역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화산 폭발이 얼마냐 하면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인 세인트헬렌산의 약 2,000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CEO 때 요세미티 그쪽 근처 갔을 때 거기 있던데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롱밸리라고 있죠. 예, 요 롱밸리가 있는데 롱밸리에서 비숍 화산재가 분출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분출했는데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이게 텍사스까지 날아갔습니다. 텍사스하고 캔사스까지 이쪽 다 날아갔어요. 이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헬렌산의 약 600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오레곤주에 가면은 크레이러 레이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의 백두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뭐 그분들은 이제 백두산 보고 한국의 크레이러 레이크라고 그러겠죠. 근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올라가 보면 정말 똑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재는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이 캐나다 전역까지 날아갔습니다. 예, 이건 빙하가 덮여가지고 몇 배라는 건 이렇게 계산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이들이 순서도 캘리포니아의 비숍 화산재, 근데 그 위를 라바크릭 화산재가 연달아 덮고 그 위에 마자마 화산재가 덮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화산 폭발 정말 터졌으면 날씨가 어떨까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춥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북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이건 뭐 진짜 굉장히 추웠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창조과학자들이 볼 때 이제 나중에 다 맞아떨어져요. 사실 제가 노아홍수 세미나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아홍수 얘기가 한 80절 정도 길게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빙하 시대는 여기 약간 좀 정리를 드려야 되는데 잠깐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빙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 퍼즐 맞추기예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게 나중에 이게 완전히 퍼즐로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화산 폭발 얘기했죠? 이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나중에 이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화산 폭발할 때 대개 창조과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이 빙하 시대를 이끌었을 것으로 대개 봅니다. 특별히 북미에 영향을 줬겠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빙하 시대가 절정이었을 때 북미를 덮고 있었던 빙하 지역, 빙하의 면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쪽 알래스카 지역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반도처럼 되어 있는 게 미시건이거든요. 미시건은 완전히 화산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단이 여기 LA에서 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가면 그 마운트 위튼이라고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최남단, 북반구에서 최남단의 빙하 지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빙하가 다 덮였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이걸 리더했던 화산폭발로 되게 봅니다. 자,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날씨만 춥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증발이 일어나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죠. 바로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따뜻해야 되거든요. 예, 지구상의 물의 98%는 어디 있냐면 바다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오늘날의 그 빙하 지형에 대한 모든 이론들은 다 어디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 있냐면 추운 날씨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빙하 시대 이론이 제로예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빙하 시대 이론 없어요, 사실요.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냥 파편적으로 듣고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따뜻한 대양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양에 대해서 키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지만 노아 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지하수도 터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격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러한 격변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하다면 노아 홍수 오늘날 바닷물의 오늘날 모든 지형과 산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실제로 노아 홍수 후기 때 바닷속으로 물들이 빠지면서 지금 다 만들어진 걸로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거의 한 시간 탑픽이니까. 그러므로 지금 빙하 지형을 덮고 있다, 그 기존의 산들을 덮고 있다는 건 성경적인 모델로는 노아 홍수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빙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최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던 이런 그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빙하 시대 노아 홍수 동안에는 바닷물의 온도를 아주 높게 만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노아 홍수 후기 때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날의 바다는 대부분 노아 홍수 후기 때 만들어진 거로 보이는데 대륙이 하나 있었다 벌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후기 때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로 보여요. 자, 그런데 벌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벌어지는 쪽은 밑에 있는 용암들이 나와가지고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밑 바다가 모두 용암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 후기 때, 특별히 노아 홍수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전기 때 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 홍수 후기 때 성경에서는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이 낮아지면서 벌어지면서 물들이 이제 물러간 겁니다. 근데 벌어지는 동안 밑에 있던 용암들이 바다 밑을 메꿔가지고 노아 홍수 후기 땐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음에 틀림없어요. 지금보다. 근데 성경에서는 재미있게도 어떤 얘기가 기록되냐면 노아 홍수 후기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기하심에 물이 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거죠. 바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적인 증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바닷물의 평균 온도는 평균 4도씨입니다. 4도씨인데 노아 홍수 직후 때는 바닷물의 평균 온도 이제 물이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면 바닷물이 약 2.6킬로의 두께로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펄펄 끓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약 30도 정도 됐을 것으로 보여요. 노아 홍수 끝날 때. 예.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보다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LA에 사는데 1998년도에 제가 샌디에고라는 곳으로 미시건에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겨울이 뭐가 있었냐면 엘니뇨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예, 그때 그,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샌디에고에. 예, 근데 그 엘니뇨 때 바닷물의 온도가 예전에 평균 온도에 0.7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증발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만약에 노아홍수 때 지금 평균 온도가 그렇게 높았다면 어땠을까요? 증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예, 그러므로 노아홍수 때는 바닷물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홍수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어땠을까요? 계속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높은 해수의 온도가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반 진화론적 지질학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해수의 온도, 그래서 홍수 동안에 해저 영향에 의해 가지고 대양 온도가 상승한 요거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것들이 증발했는데 그때 언젠가 뭐가 터진 거예요? 화산 폭발이 터지면 그 어마어마한 증발됐던 것들이 뭐로 내리겠어요? 그렇죠. 빛 또는 눈으로 내리겠죠. 여기 빛 또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빙하 시대 이제 앞으로 이해하는데 거의 키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지금 얘기하게 될 수변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분위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변 사막. 예, 말 그대로 영어로는 wet desert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desert라는 건 원래 건조한 거죠. 건조한데 앞에 뭘 붙였어요? 예, 이건 더 이상 사막이 아닌데. 예, desert란 말을 쓴 거예요. 어떻게 수변 사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빙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면 빙하 시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에 대한 이 성경적 역사,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수변 사막입니다. 이 수변 사막이란 건 뭐냐면 지금은 사막인데 예전에는 충분히 비가 내려가지고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에요. 다시 예전에는 사막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뭐라는 얘기예요? 사막이니까 이름을 과학자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과학자가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지질학자가 붙인 거예요. 수변 사막이라고. 예. 자,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하라 사막 가면은 지금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 근데 거기 가면 동물들 뼈들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사람의 뼈도 발견되고, 예, 기린이라든지 하마, 코뿔소 이런 것들 그 뼈들이 발견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들이 어땠다는 얘기야.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발굴하는 장면이에요. 수변 사막 안에서. 근데 이 수변 사막은 단지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막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막은 과거에는 모두가 다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자,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베이진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큰 분지란 뜻이죠. 근데 진짜 우리 투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도 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야 저 뭐야 모하비 사막 벗어납니다. 예, 굉장히 광활한 사막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옛날에 사막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이들이 바로 사막의 분포입니다. 지금 북미 육지의 3분의 1은 현재 사막입니다. 예. 자, 근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춥다 덥다라는 말은 언제 등장했다고요? 노아홍수 끝난 다음이니까 사막은 분명히 뭐에 대한 결과일까요? 후에 일어난 걸까요? 노아홍수 이후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덥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여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형은 모두가 노아홍수 이후의 모습이에요. 사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토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변 사막,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수변 사막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처음에 바닷물의 온도가 30도라면 어마어마한 증발이 일어났겠죠. 증발이 다 계속 뭐로 내렸겠어요? 비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노아홍수 직후에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적이냐면 노아홍수 직후에 다량의 증발로 전지구적으로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었던 환경이라는 겁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추위와 더위가 지속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노아가 나왔을 때 노아는 방주에 왜 태웠죠? 너무 이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심판 후에 안 좋은 환경, 홍수보다는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지금보다는 어떤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훨씬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직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수변 사막, 그 시대가 처음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때 많은 증발도 있어서 비가 충분히 내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몇 번 등장하게 될 홍수 이후에 해수면의 평균 온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30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30도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온도를 아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방주의 동물들이 다 탔는데 코로 쉬는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만 타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바닷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근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들은 40도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40도 안에서는 다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40도, 30도 정도 될 텐데 지금 이제 나중에 다 맞추면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요 30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입니다. 홍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근데 30도 정도만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터져도 눈이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 전지구가 어떠니까. 예, 해수면의 온도의 영향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화산 폭발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아니 모르지만 터졌다 할지라도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게 돼 있거든요. 수변 사막 시대. 예. 요때가 바로 수변 사막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겠죠. 증발하면서. 증발이란 건 온도를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예, 증발이 떨어지다가 맥시멈 약 200년 정도가 되면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해수면 온도가 20도 정도가 됐을 때 이때 비가 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화산폭발 터졌을 때. 예, 그러면서 계속 온도가 떨어졌겠죠. 예, 그리고 최고 절정 바닷물의 온도와 대기 온도의 조화가 가장 맞을 때가 해수면 온도가 10도 정도가 되는데 지금이 4도니까 10도만 돼도 증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눈을 내릴 수 있는 온도가 약 10도인데 이때가 되면 거의 언제가 되냐면 홍수가 끝난 지 한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정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화산재 다 떨어졌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도 많이 식었겠죠. 식었으니까 증발도 덜 일어나고 대기 온도도 오늘과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뀌면서 뭐로 돌아야가 되냐면 해빙이 시작됐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온도 그리고 지금의 이제 빙하를 남겨놓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해빙이 막 일어났겠죠. 이게 바로 해수 평균 온도, 창조과학자들이 해수의 평균 온도와 노아홍수 이후에 연대를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냐면 수변 사막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바로 수변 사막 시대는 언제냐면 홍수 끝난 다음에 이때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후에. 예.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광역적인 강설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 낮은 기온과 다량의 증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온도 차가워지만 증발이 일어나니까. 근데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 과정도 이 두 가지는 못 맞춰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면 바닷물도 차가워지거든요. 예. 그러면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날씨가 증발이 많이 일어날 때는 대기가 따뜻할 때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빙하 시대 이론은 다 어디에 초점이 되냐면 아직까지도 낮은 기온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빙하 시대 이론들에 대해서는 다 반론이 있는 겁니다. 자, 빙하 시대 그래도 여기서 아무래도 진화론자들이든 일반 과학자들이 내놨던 빙하 시대 이론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정말 졸리거든요. 지금 홍수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 책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800년도 중엽까지는 빙하기는 딱 한 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1900년 초에 네 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1900년이 초가 중요한데 이때 지구가 몇억 년 됐다 그랬잖아요. 몇십억 년. 이게 이때 등장한 거거든요.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사고의 틀이 과학자한테 잡히면서 그러면 빙하도 한 번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있다 중에 네 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 증거들이 다 조작한 거로 돼가지고 사실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이 얘기 들어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70년대부터 250만 년간 약 10만 년의 단위로 30여 번 정도의 빙하기와 간빙가 있었으며 맨 마지막에 빙기는 만 년 전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그 영화 보셨죠? 만 년 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 얘기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가장 최근에 요 이론이 나오게 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이 바로 천문학적 이론인데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빙하시대 이론은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다 알아요. 이전에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벌었으니까.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공전하죠. 공전하는데 이 공전하는 모양이 타원 아니에요. 그죠? 타원인데 타원 궤도가 약간씩 변하는 걸 알았어요. 원에서 약간 가깝다가 멀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예. 네. 자, 이건 여러분 이론이에요. 이론. 본 게 아니니까. 천천히 벌어지니까요. 그런 것 같다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이론, 이론. 자, 그 다음에 또 자전축이 23.5도잖아요. 근데 이 자전축이 딱 23.5도가 아니라 약간씩 변한다는 이론이 나왔어요. 예. 이 두 개를 조합시키면 약 10만 년 주기마다 지구의 기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된 거예요. 이걸 빙하기 연구자가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0만 년마다 얼마가 뭐가 왔다? 빙하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두 개가 다 이론인데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첫째, 그 정도 태양빛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의 차이를 안 줍니다. 더군다나 빙하기는 북반구, 남반구 끝에 온 거 아니에요? 북극과 남극. 북극과 남극은 여러분 태양빛 때문에 축구 떡구가 아니라 해류 있죠. 바닷물. 바닷물이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여기 한 거죠. 고위도 지형은 해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 자전축이 문제가 돼가지고 빙하기가 왔다면 어느 쪽이 빙하기가 되면 어느 쪽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느 쪽이 빙하기면 어느 쪽도 아니어야 되는데 분명한 건 양쪽은 다 왔으면 틀림없거든요. 이건 뭐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메모드 얘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빙하기 화석들도 있는데 빙하기 화석들은 모두 언제 만들어지냐, 거의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해빙 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눈 녹을 때 이제 산사태, 눈사태 막 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빙하기의 99% 화석은, 빙하기의 90% 화석은 해빙 때 일어났다고 봐요. 그런데 화석, 빙하시대 화석이 거의 다는 언제 화석이냐면 마지막 빙하기 화석이에요. 이 얘기는 빙하기 하나밖에 없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예, 네, 중간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